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도 제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결국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비록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를 지닌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기구, 사법기구가 이미 공정함을 잃은 모습을 보입니다. 55절에 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목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즉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부터 짜맞추기식으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3세기 초에 편찬된 랍비 문학인 미쉬나에 보면 사형 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공식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일 새벽 밤중에 다 모여있는 것을 보니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아마도 유월절의 명절 민심으로 무산될까봐 속전속결로 음흉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법정기구에서 말입니다. 너무 급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짓 증언자들을 많이 매수하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증거를 못 찾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58절에 나오는 성전과 관련한 증언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증언인데요. 마가는 이를 거짓 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헐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증언들이 서로 불일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신문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61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10계명, 3계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재판하려고 작정했을 것이라 더욱 조심해서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죠. 얼핏 보면 성전과 관련한 질문이 어떻게 이 질문으로 연결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 가능한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내용까지 미리 정보를 주었기에 종합적으로 최종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벼르고 벼른 핵심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기에 조금이라도 자기 변호를 하셨다면 승소하기 수월하셨겠지만 그 모든 질문들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질문 앞에서는 너무도 당당하고 너무도 거리낌 없이 내가 그니라 라며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덧붙여 대답하시는데요. 인자라는 호칭으로 바꿔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회복을 가져오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통치자가 아니라 천상적 권위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현재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과 권위자들은 자신이 신문하는 우주적 재판관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문 과정에서의 첫 대답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리시고 금하신 것이 적어도 자기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분노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선언합니다. 죄목이 확정되자마자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죄인 예수님을 능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개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친 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는 식으로 선지자 노릇하라며 조롱까지 합니다.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치는데 이러한 행동이 분개심 때문인지 신성모독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카메라 렌즈는 공회 밖 베드로를 비춥니다. 그는 최고 권위자들에게 당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당당히 선언하는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힘없는 하녀와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부인합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얼굴이 드러날까봐 앞뜰로 옮겨가고 혹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엮이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심지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만큼 확실하고 철저한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대에 박해자들이 목숨을 살려주기 위한 배교의 증거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저주는 가장 강력한 부인입니다.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첫 번째 울음이 경고음이 되었을 텐데 깊은 잠에 빠져 알람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 울음을 쏟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동안 감추어 오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시고 시인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마가복음 8장의 38절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당연한 사실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고백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무게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그 무게에 제자들의 배신이 더해졌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 입술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으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